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 즉 인간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그 방식에 대한 오류 거절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은 쟁점이 되었던 교리에서 정통 교리를 고백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그 이설들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인데, 세 번째 교리와 네 번째 교리는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학론파가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제 네 번째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오류, 잘못된 교리를 어떻게 거절하는가, 이것을 총 아홉 개인데 오늘 다섯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잘못된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는가 보면, 먼저 학론파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총회는 정통교리를 설명한 후에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저들은 원죄 그 자체로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현세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하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이제 거절한다. 자, 어떻게 왜 거절하는지 밑에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도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이 첫 항에서는 이제 원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원죄 그 자체로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현세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하고 정당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원죄로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론파는 원죄 그 자체로 현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론파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죄는 그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범죄,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 범죄의 죄책, 그리고 그 죄책으로 인한 오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죄책과 이 원 죄책과 원 오염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어 표현에 있어서 학론파가 이제 원죄 자체로, 그 자체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론파가 원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론파는 자범죄를 불러오는 원인으로서의 원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물론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지 않죠. 어쨌든 부패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죄 자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원죄 그 자체 때문에 형벌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론파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원죄로 인하여 생겨난 어떤 자범죄, 그 자범죄가 형벌을 불러오는 것이지, 그래서 자범죄가 없는 원죄로는 형벌이 될 수 없고, 이제 원죄에서 나온 그 자범죄 때문에 형벌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아들은 어떠냐? 그러면 유아들은 원죄는 있지만 유아들은 아직 자범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범죄를 범하지 않은 유아에게는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향로파의 주장입니다. 형벌이 오직 자범죄에만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항론파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범죄했을 때, 의지를 사용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자범죄요, 그것이 형벌받을 죄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부패한 성향, 그것은 아직 죄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항론파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성향 자체를 죄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부패한 성향 자체를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아니고요. 4장 18절. 제가 생각한 거 아닌데. 예.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이제 성경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잠시만요. 제가 생각 에베소서 같은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정죄받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의지에서 출발한 어떤 행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그 성향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은 이제 그들에 대하여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아담의 첫 범죄와 인류가 함께 묶여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장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그 원죄로 인한 정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유아를 포함하여 다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죄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자범죄만이 아니라 바로 원죄로 인하여서도 바로 충분한 형벌의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답에도 불구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왜 책임져야 되느냐? 아담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오래전에 한 사람이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지은 범죄를 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미 자신과 연결된 어떤 이가 범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자기와 가까운 누가 죄를 졌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때로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은 범죄의 경우에,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범죄의 경우에 때때로 그것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부당하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이 책임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왜 아담의 첫 범죄가 나에게 오는가에 대하여 그걸 또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서, 나에게 전가된 의로서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범죄, 이 아담의 이 범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같이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또한 그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 관계 아래서 아담의 첫 범죄가 우리의 죄책이 된 것처럼,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를 믿는 이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론파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또 주장을 합니다. 저들은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선, 거룩, 의와 같은 영적 은사나 선한 자질과 능력들이 인간 의지 안에 자리할 수 없으며, 나아가 타락했을 때 의지에서 분리될 수도 없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도르트신경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과 충돌한다. 거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의와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자리한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통교리 고백에서, 도르트신경의 정통교리 고백에서 몇 번 보았던 내용인데요. 이제 이항, 사망, 사항은 다 인간 의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항은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창조된, 그러니까 타락 이전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상태의 인간 의지인데, 바로 인간 의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성, 거룩, 의 이런 것들, 이런 영적 은사, 선한 자질과 능력들이 의지 안에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타락했을 때 의지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지는 이런 선, 거룩, 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한 기능이 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항로파가 생각했던 것은 원죄 자체를 이제 원죄 자체가 갖는 그 죄책을 부인했는데, 왜냐하면 항로파는 성향이 죄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건 죄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의지로 뭔가를 행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형벌을 불러오는 죄가 된다. 이것이 이제 1항에서 생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죄 자체가 형벌을 불러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듯이 지금 이 2항에서도 의지에서 어떤 성향을 성향과 상관이 없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는 결코 타락하여 부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지는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인간 기능에서 독립적이어서 부패할 수 없는 어떤 성향이 없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도르트 신경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의지에 자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냐? 의와 거룩이 전체에 다 자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지에도 분명히 자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를 포함한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의지를 포함한 전인의 이런 의와 거룩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항문파와 도르트 신경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항문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영적 인사가 인간 의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지 자체는 결코 부패하지 않고 다만 생각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로 방해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해물들이 치워졌을 때 의지는 생득적 자유의 기능을 스스로 드러낸다. 즉 자신 앞에 놓인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원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원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렇게 이제 항로파가 가르친 것을 거절하고 있고요. 도르트 신경의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새로운 것이고 오류이며 자유의지의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반대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쉼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한 사도가 말한 것을 반대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제 지금 오류 사망에서 보는 것처럼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 영적 은사가 인간 의지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지는 부패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다만 생각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로 방해받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인을 표현할 때 지정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서 이제 전인을 표현하는데, 생각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로 방해받는다고 했으니까 항로파의 생각에는 지금 지정은 지식은 어둠 가운데 있고 감정은 무질서 가운데 있고 이것이 방해받을 뿐이지 의지는 바로 이러한 것, 지성과 감정 때문에 의지가 지금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데, 그래서 지성과 감정이 이러한 방해물들이 치워졌을 때, 그래서 이것들이 치워진다면 의지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학문파의 생각인데 성경은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해서 마음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다 포함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이게 전인의 표현으로서 마음인데 이것이 다 부패한 것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회심전 인간에 대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인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여서 이 의지 자체도 바로 육신의 욕심에 매여 있는 의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패하여 범하는 이 죄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전적으로 전인이 부패하여서 죄를 짓는 방식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인간들의 이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가? 그 전인입니다. 그래서 뭐 성향이든 의지의 행위든 뭐 지식이든 그걸 다 포함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죄악들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것이 감정이든 것이 의지이든 것이 지식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성향과 의지 행위를 다 포함해서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어떤 식 의지가 이렇게 독립적이고 부패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학문파의 생각을 성경이 반대하고 여기에 따라서 도르트 신경이 그들의 생각을 거절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항에서 저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원래 죄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고 영적 선을 위한 모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로움이나 생명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와 충돌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게다가 비참으로부터 해방에 대해 또 생명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과 하나님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중생한 자들에게 또 복 있는 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다. 네.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본 것처럼 의지는 아직 부패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적 부패라는 면에서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죠. 학론파는 전적 부패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의지는 그 능력이 살아있고 모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스스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를 회심시키기 전에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적 부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말씀 인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6장 5절은 홍수 전이죠. 8장 22절은 홍수 후죠. 그럼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인간이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의 평가가 8장 21절은 이제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거든요. 8장 21절은. 그래서 인간은 홍수로 인하여 악한 인간들이 싹 쓰러져 버리고 이제 노아 의로운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이 남았다고 하여서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취중 실수와 그 가족의 반응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황도 이제 비슷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황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부패한 자연이니 저들에게 본성에 비친 공통은혜 또는 타락 후 남아있는 은사들을 옳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런 선한 사용을 통해 더 큰 은혜, 즉 복음의 은혜나 구원의 은혜를 또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계시할 준비가 된 자신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믿음과 회개에 필요한 방편들을 모든 이에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도르트신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경험 외에 성경도 이것이 틀렸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내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사황과 오황이 연결되죠. 사황에서 죄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황에서 이제 전적 부패가 아니니까 부패한 자연이니 전적 부패가 아니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을 통하여서 그걸 옳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옳게 사용해서 구원에 예, 구원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요게 마치 이제 이게 1618년 19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지만 1618년 19년의 상황이지만 사실 이거 100년 전에 일어났던 에라스무스와 루터와의 논쟁에서 논쟁과 그 핵심에 있어서 그 쟁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자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루터에게 반론을 폈고 그때 루터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어느 정도 능력이 남아 있다면 루터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라스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어느 정도 능력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답을 한 것이죠. 그 연속성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인데 결국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그 바람의 힘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고백을 통해서만 고백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의지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말씀해서는 창조와 똑같은 방불한 능력이 있을 때, 즉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방식으로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그래프라고 해야 스타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학론파는 부패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죠. 부패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적인 부패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부패의 깊이가 전적인 부패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보신 것처럼 도르트 신경의 교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전적인 부패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같이 가는 은혜. 전적인 부패가 아니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도르트 신경은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요,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도 없고 주의 은혜를, 주께서 주신 은혜를 원하지도 않는 자들인데,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마음 기숙한 곳에 그 생명을 심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오니, 그래야 주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주여 여전히 우리의 무지를 알며 우주의 부패를 확인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겸비하여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